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2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거하고 교제 안에 거하고 빵을 떼고 기도했다는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 교회에 있어야 할 신약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있어야 할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2장에 47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셨다 하는 부분을 조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면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해야 할 요소들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배도 있고 뭐 구령도 있고 침례도 있고 뭐 가르침도 있고 금식과 간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예배하는 부분,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주의 만찬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캐톨릭적인 예배가 있고 반카톨릭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카톨릭적인 예배는 의식적, 의례전적 예배 이렇게 불러요. 의례전적인 예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침례교도들은 비의례전적인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례전적이라는 것은 정교한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당에 천주교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순서관이 정교하게 돼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제가 한마디 하면 또 회중이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런 정교한 그 의식, 의례를 따라서 그렇게 엄숙하게 진행합니다. 그것을 의례전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식 자체에 어떤 이 능력이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 자체. 그러니까 의식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것하고 또 매칭이 되냐면 샤머니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통 종교가 뭔지 아시죠? 한국의 전통 종교, 소위 전통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도 아닙니다. 원래 한국의 전통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그 무당 구타하는 거 그게 원래 한국의 전통 종교예요. 그 무당 구타하는 그 샤머니즘에서도 그 구타하는 그 절차, 그 무당이 정교하게 그 절차를 거쳐서 그 구슬 진행하는 거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한 전통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이교도들의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이 복음을 혼합한 것이 로마 캐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지금 그러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지금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올 때 모든 것을 다 성경으로 돌아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면죄부 이런 거 사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뭐 성경의 권위,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해야 된다. 교회 전통이나 뭐 교황의 전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의 이 권위만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온 건 정말 참 잘한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한 건 너무, 그런 걸 발견한 건 너무 잘한 일인데, 그런데 유아 세례를 준다든지, 목사가 가운을 입는다든지, 목사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든지, 주의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부르면서 장갑 끼고 행한다든지, 성자, 대부분 성자 들어가잖아요. 성당은 다 성자 들어가요. 성수, 성모 마리아, 뭐, 무슨 성인, 그렇죠? 다 성자가 들어가요. 그런 전통을 따라서 개신교도 성가대 뭐 이런 거 다 갖고 나온 거거든요. 가운 입고 하는 전통들을. 그래서 소위 개신교의 예배 또한 대단히 그 의례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딱딱하면서 엄숙하면서 이렇게 좀 교동문 장로교 있을 때 교동문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신경 외워야죠. 주기도문 외워야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어떤 그 절차 자체를 대단히 이렇게 좀 세분하고 정교하게 하는, 왜냐하면 그거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교도들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자유로운 그런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캐톨릭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라인에 서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여기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구원받아야 할 자들 이렇게 표현된 이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added to the church daily such as should be sa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게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는데요. 이 should라는 조동사가 의미하는 바가 might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bligation, 어떤 의무.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을 어떤 의무,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을 더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를 미리 아시잖아요. 그 미리 아심에 지금 근거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구원받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미리 알고 계셨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지금 더해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것을 칼빈주의가 이해하는 식으로 이거 봐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따로 있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아예 작정된 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어찌됐든 죽기 직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죽자사자 전도해도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한 어떤 예정, 칼빈주의식 예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절이 아니고, 미리 아심,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아시니까 그 미리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셨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교회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이게 성경에 이제 117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단수로 80번, 복수로 37번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22번이나, 그러니까 단일 성경으로는, 단일 책으로는 최대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많이 들으신 대로 called out assembly,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불려내어짐을 받은 어떤 무리,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헬라 사회에서는 어떤 민회, 민회, 그러니까는 작은 규모로 치면 뭐, 반상회의 좀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그냥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 110동 중에서 각 세대당 한 명씩만 따로 몇 날 몇 시에 좀 모여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서 각 세대에서 모여서 한 방에 이렇게 모이게 된 사람,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그냥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는 assembl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회중, assembly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하시고 말씀하셨던 이 교회는 단순히 그렇게 문자적 의미에서 따로 불려내어져 있는 어떤 무리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고 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런 어떤 특별한 무리를 지금 지칭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지역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에 관한 그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현재 다 지역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로컬 처치, 지역 교회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각 지역에서 형성된 바로 그 교회들만이 이제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또 교회 중에 하나가 지방 교회죠. 지방, 그게 로컬이에요. 지방 교회. 또 이제 가정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라는 개념은 뭐냐면 오순절 이후서부터 휴거 직전까지 휴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거듭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저희가 믿기로는 이제 이게 독립침례교회 같은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다른데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은 로마 캐톨릭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 저희 교회 입장 그러면은 이제 목양자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은 성경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117번이나 등장할 때 대부분은 로컬 철치, 지역교회를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한 지역교회를 일컫지 않은 그런 용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신이라 골로새서 1장 8절에 말씀할 때 이것이 어디 특정한 무슨 골로새 교회만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 전체,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지금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은 경우에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특정한 무슨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그러한 특정한 교회만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은 경우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서머나 교회 뭐 그 교회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믿기로 성경에는 지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100%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달은 하나 떠 있죠. 달은 지구 위에 하나 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서 달이 보이죠. 부산에 가도 달이 보이죠. 광주에 가도 달이 보이죠. 달이 세 개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각 지역에서 보이는 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의 달은 하나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제 저희가 믿는 그 교리적인 입장은 로컬 철치, 우리가 다 지역교회를 강조하고 지역교회의 어떤 독자적인 그 자치적인 실행을 다 강조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적인 어떤 교회 성도들이 함께 포함되는 그러한 교회의 개념이 이게 캐톨릭적이고 또 그런 것이 성경에 없다 이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